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만두 먹어요. 아니면 국수를 먹어도 돼요. 우리가 가는 회족 식당은 둘 다 맛있거든요. 그런데 돼지고기는 달라고 하면 안 돼요. 회족은 무슬림이거든요.
킷과 리가 외국 친구인 레이에게 말했어요.
새 친구는 중국 중북부 지방 어느 도시에 번화가를 걸으면서 중국인처럼 생기고 중국인처럼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작고 하얀 모자를 쓰고 있었고 검정색 또는 진한 초록색 천으로 만든 짧은 손수건을 든 여자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회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무슬림들,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민족인 회족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려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1000년도 더 전에 수백 명의 아랍인과 페르시아인 상인들은 중동에서부터 아시아를 지나 중국까지 이르는 유명한 비단길을 따라 긴 여행을 했어요.
아랍 전사들은 적군과 싸우는 중국의 황제를 돕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지요.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왔고 많은 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남은 아랍인들과 페르시아인 상인들이 회족들의 뿌리인가 보네요.
네, 아랍 사람들은 무슬림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적인 배경을 아주 자랑스러워해요.
정착한 곳이 중국 어디든 아랍인들은 이슬람 성전인 모스크를 짓고 중국 여인과 결혼하여 아이들을 무슬림으로 키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가 많아졌고 이들은 회족으로 알려졌어요.
오늘날 회족 무슬림들은 중국의 여러 지역에 살고 있어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농부로 일하고 있고요. 도시에서는 이슬람 성전 모스크 가까이에 살고 있어요.
어떤 회족은 회족을 위한 음식과 물품을 파는 가게나 식당을 운영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특히 회족은 뛰어난 사업가로 알려져 있어요.
아, 맞아요. 저도 한 20년 전에 중국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는데 회족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시장이 생겨나고요. 또 많은 회족들을 위한 음식점들이 그곳에 있고 또 이슬람 성전인 모스크가 있었어요. 또 그곳에 모여 살아서 그곳을 회족 거리라고도 불렀습니다.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회족은 우리가 보통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한족과 다른 것이 없이 보여요.
회족은 중국말을 쓰고요. 또 중국어 이름을 가지고 있고 대체로 옷도 여느 중국 사람처럼 입고 있어요.
하지만 회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라는 큰 차이가 있죠.
네, 회족은 중국 전역에 약 1300만 명이 있어요. 이들 중 많은 수가 중국 북부 중앙에 위치한 닝샤 후이족 자치구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이곳은 중국 정부가 회족을 위해서 지정한 곳인데요. 중국의 소수민족을 위해 지정된 5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 3분의 1이 회족이에요.
여기에서 회족은 자신의 종교와 문화를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중국 정부는 무신론을 따르기 때문에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만 회족은 성실히 일하고 평화롭게 지내기 때문에 회족이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사는 일을 막지는 않아요.
회족들은 자신들의 민족들이 이 똘똘 뭉쳐있고 자신들의 종교를 매우 중요시하는 민족인데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한족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회족이 사는 모든 지역에 있어요. 이들 중 일부만이 회족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한족 교회는 역사가 길지 않고 다른 문화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여전히 고민하고 배우는 중이에요.
중국의 한족 교회는 다른 한족 중국인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일을 매우 잘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다른 민족 집단과 나누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나와는 다른 언어, 또 다른 신들, 다른 전통이나 문화, 다른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차이들은 지극히 사소한 것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식사할 때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하게 생각하여 먹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늘어나는 한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회족도 사랑하심을 깨달아서 회족과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회족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회족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한족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량은 회족 어린이에요. 량의 아버지는 금요일마다 이슬람 사원에 가시는데요. 이슬람 최대 명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 성지에도 다녀오셨어요.
가끔은 저도 이슬람 사원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봐요. 하지만 아직은 저도 사람들과 함께 사원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친구들은 많이 안 가거든요. 그래도 이슬람의 다른 전통은 따르고 싶어요.
량이 말했어요. 대부분의 회족들은 자녀들에게 아랍어를 배우기를 원해요.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이 아랍어로 되어 있거든요.
량도 집에서는 중국어로 말하지만 아랍어도 조금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슬람 사원 벽에 있는 아랍어도 조금 읽을 수 있게 됐죠.
아랍의 글씨는 매우 아름다워 보이지만 배우는 건 중국어만큼 어려워요.
무슬림 전통은 대부분의 회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적은 수지만 회족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아마 많게는 약 2,000명 정도 될 거예요.
수백만 명의 회족은 여전히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과 종교를 살펴봤지만 이슬람같이 강경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또 설령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다 해도 정말 많은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종교가 이슬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도 회족 사이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너무 감사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강경한 이슬람들을 대적하고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이슬람처럼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하기도 해요. 혹시 두 분은 이렇게 가장 강경하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던 성경 인물이 누구였던 것 같으세요?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왕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일삼았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사도 바울이 특히 그랬죠.
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면서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또 교회와 성도들이 또 흩어져 버렸죠.
맞습니다. 그랬던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또 그의 굳은 마음은 그 즉시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 사도 바울이 마음이 굳은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와, 사도 바울이 과거에 나의 모습이구나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게 맞죠?
네.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있었을 때 세 달 동안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한 것이겠죠?
네, 맞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며 또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떤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였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다른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마음이 굳은 자들 여기서 이 마음이 굳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스클레로스는요 뜻이 거칠다 이 반항적이다 뻣뻣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아주 거칠게 반항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거칠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굳은 마음과 같은 것이죠?
맞습니다.
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죄악을 벌였어요. 그리고는 회개하지 않고 뻣뻣하게 또 모세와 하나님께 반항했었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 뻣뻣한 마음, 그 굳은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의 반항적이고 뻣뻣한 마음이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2주면은 갈 길을 40년 동안 돌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뻣뻣하고 굳은 마음이 변화되기를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네.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뻣뻣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굳은 마음을 헬라어로 아까 스클레로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스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스켈로스의 뜻은요. 다리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는 그런 다리를 말하는 건가요?
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몸에 신체에 있는 두 다리를 말합니다. 엉덩이부터 발목까지 이르는 부위를 말하죠.
근데 왜 갑자기 다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얘기했던 굳은 마음과는 상관없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다리를 통해서 굳은 마음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났어요.
네.
그 혹시 야곱 아닌가요?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딱 치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야곱은 사기꾼 기질을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네, 맞아요.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빼앗기도 했고 또 장자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가로챈 약삭빠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진짜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14년 넘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진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의 약삭빠른 이 성격으로 인해서 가축의 때도 많아졌고 그러면서 외삼촌하고 갈등도 시작됐잖아요.
네. 야곱은 아내와 12 아들들을 이끌고 외삼촌에게서 그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다루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굳은 마음, 뻣뻣하고 약사 빠르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 사기꾼 기질, 반항적인 기질을 하나님은 다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던 길목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의 굳은 마음이 다 녹았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인 것이죠. 내가 고집이 센가? 내 혈기가 누구보다 완고한가? 내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가? 그런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광야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환도뼈를 치시기도 하십니다. 또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천재지변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루시네요.
네.
네, 그게 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다시 바울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이 바울,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렸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맞아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 굳은 마음의 소유자였죠. 거칠었고 또 엄청 반항적이었어요. 아무도 그의 마음을 꺾을 수 없는 그런 뻣뻣한 유대인이었죠.
그런 뻣뻣한 유대인인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고요.
맞아요. 그런 절망 속에서 바울은 환도뼈를 맞은 야곱처럼 굳은 마음이 녹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부르셔도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진짜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요?
너무 어리석은 거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도 그 굳은 마음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도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거. 그냥 그렇죠.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은 거짓 앞에 진실이 가려지기도 하고 또 상한 심령을 돈으로 짓밟기도 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온갖 피해를 준 사람이 더 잘 되는 일들이 정말로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정말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를까요?
아마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눈 감는 것이 아닐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서지 않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방치되는 것이죠. 무관심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장 무서운 진노이자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방치하시겠습니까? 이런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굳어버렸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세상에 이런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그들 자신이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맞습니다.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런 삶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 악인이 형통하며 의인들이 고난을 받느냐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들은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겠지만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굳어있는 마음들이 갈아엎어져야지만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며 정직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선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속에 각자 각자의 굳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갈아엎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만 생명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굳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혹시 두 분 기억 남는 거 있으실까요?
네. 굳은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툭툭 건드리셔서 변화시켜 주시면 그것이 참 귀한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도 환도뼈를 치시고 바울도 굳어있던 마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굳어있던 마음들을 툭툭 치셔서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네.
그게 너무 귀하구나. 내가 어려울 때, 내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너 마음이 왜 이렇게 굳어있니? 툭툭 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유연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제 마음을 바꿔주시면 저의 삶에 기쁨이 또 계속 가득할 수 있겠구나.
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에 굳어진 것들이 풀어지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북조선 신자들에게도 혹시나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굳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톡톡 그 굳은 마음을 건드려주시고 유연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다시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행복을 잘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는요?
네. 저는 굳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앞에서 회족들의 그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또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잘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겨주시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진짜 북한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진짜 너무 자유롭지 못하게 숨어서 거의 몰래 몰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 들으시다 보니까 가끔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마음이 닫혀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두드려 주시니까 항상 마음을 열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네 권면과 조언이지 않았나
마음을
싶습니다.
항상 열어요 하나님께 .
네.
너무 좋은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인 것 같아요.
네.
그때에서야 새로운 씨앗이 뿌려질 수 있고 새로운 어떤 줄기가 올라올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을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해 받아들이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마음으로 굳어버린 이슬람 무슬림들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중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무슬림들, 회족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환도뼈를 치셔서 이제는 순종하며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데니라고 합니다. 저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몸이 매우 아팠는데요. 그래서 제 삶을 제 스스로 계획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꾸만 좌절하게 되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찬양의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는 노랫말인데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의 삶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나의 문제는 모두 나의 손을 떠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21살 사라라고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일상의 문제와 영혼의 걱정과 근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1편 15절 16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소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복음의 말씀을 맡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시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희입니다.
자매님들은 좋아하는 동물이 있나요?
네, 저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소리 자매님은요?
네, 저는 토끼를 키워가지고 너무 좋아합니다.
아, 토끼를요? 네. 네. 저를 어렸을 적에 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 동물들을 키워서 그런지 동물을 좋아합니다. 그럼 반대로 싫어하거나 조금 꺼리는 동물은 있나요?
저는 지렁이를 너무 싫어합니다.
지렁이.
네, 저는 네. 뱀을 너무 싫어합니다.
아, 예. 네. 작은 거, 큰 거. 예. 대부분 파충류나 곤충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네, 뱀이나 해충들은 사람을 물거나 쏘아서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해서 많이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저 전 세계에서 사망률 1위가 모기로 인한 사망이라는 통계를 본 적도 있습니다.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작은 곤충이 강력하죠.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한 존재입니다.
뱀이나 곤충의 독을 제대로 처치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겉모습도 그렇지만 두려운 존재이기도 해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뱀과 곤충은 강력한 능력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는 신으로 숭배되기도 했었죠. 동아시아에서 뱀 같은 몸을 지닌 상상의 동물인 용은 숭배의 대상이자 복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재앙에 나왔던 이나 파리 등은 당시 이집트에서 신으로 숭배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의 아들인 아하시야도 신 바알 세부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물으려 했는데 이 바알 세부도 파리를 형상화한 우상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왕이 파리 신에게 물으려 하다니 참 부끄럽고 한탄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용은 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던 상상의 동물입니다. 용은 뱀의 몸과 여러 다른 동물의 머리가 합해진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문서에는 용이 실제했다는 기록도 나와서 실존했던 어떤 동물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용 같은 동물이 실제했다면 너무 무시무시하겠는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초반부터 뱀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피조물로 등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켜 죄를 범하게 한 존재로 등장하지요. 이 뱀은 말도 하고 생각도 하는 존재로 자연의 뱀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본색을 드러내 무시무시한 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군요. 용의 문양이 고대 세계에서 추앙받은 것도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삶에서 사탄의 영향력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말씀에 하나님의 대적인 용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2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용이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방송에서 나누지 못한 일곱 번째 나팔 심판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에서 처음 네 나팔 심판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고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심판은 인간을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네 개의 나팔 심판 후 남은 세 개의 나팔 심판을 소개하기에 앞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쳤죠.
네, 기억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외쳤습니다.
처음 네 개의 나팔 심판보다 남은 세 개의 나팔 심판이 더 크고 무서운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인 첫 번째 화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인 두 번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인 세 번째 화가 임박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은 심판, 재앙, 화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대체됩니다. 세상 나라는 완전하게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모습이죠.
세상 나라는 계속 옷을 바꾸어 입으며 지속되어 오고 있지만 결국 심판받아 멸망함을 보여주고 있군요.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네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승리가 이루어지자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18절입니다.
가로대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신이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영원한 통치자라고 찬양하고 있군요. 그런데 1장 4절과는 달리 하나님을 장차 오실 분으로는 말하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구원받을 자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멸망받을 자가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요한은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은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을 보았고 심판의 상징인 번개와 지진과 우박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늘 지성소의 열린 모습을 보고 역사를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굳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과 구원을 하시며 역사를 완성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12장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풍랑에 잠잠게 되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표지판이란 뜻입니다. 남조선에서는 차가 빠르게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라고 하죠.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하면 아직 서울인데도 최종 목적지인 부산 표지판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부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할 때 하늘의 큰 이적, 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군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갈 길이 멀어 보여도 이 표지판을 보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중간쯤에서 하늘의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래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12장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 것일 만큼 12장은 최종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고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린 참 연약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이후 그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 보화를 본 순간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 전부의 가치를 뛰어넘는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하늘의 보화를 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신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신자도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삶 속에서 확연히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고 알게 하신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한 신자들은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사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끝나는가를 확실히 알기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여자와 남자아이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자는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서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달린 관을 쓰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빛을 발하는 존재로 찬란한 영광이 여인을 감싸고 있어 참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님, 해와 달과 별은 요셉의 꿈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연관이 있을까요?
그럼요. 연관이 있습니다. 해는 야곱, 달은 라헬, 열한 별은 야곱이 열한 아들을 의미하죠. 따라서 해와 달과 별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쓴 열두별의 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네, 열둘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열두지파와 신약시대 열두사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 교회의 수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시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은 모두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군요. 반드시 성경에서 그 숫자들이 상징하는 중심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엽적인 의미로 인위적으로 해석해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남자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아들과 철장, 철장은 쇠지팡이를 말하는 건데요. 이 표현은 시편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렇다면 남자아이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신가요?
맞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셨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인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나요?
역사적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여자는 신약시대 교회가 아닌 구약시대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넓은 의미의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출생 이전의 여자는 구약의 교회, 예수님 출생 이후의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기점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군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작하시고 일하시고 완성하도록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준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역사의 시작과 과정이며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해를 옷 입은 여자에 이은 두 번째 이적으로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붉은 용은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고 일곱 왕관을 썼다고 하죠. 용은 성경에서 리워야단, 악어, 칼로 날랜 뱀으로 표현돼요. 애굽이나 애굽의 바로왕, 바벨론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표현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붉은 용의 정체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의 정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반역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죠.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큰 붉은 용, 사탄, 마귀, 옛뱀, 이 세상의 임금, 거짓의 아비,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목사님, 사탄이 하는 핵심적인 일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온 천하를 꿰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사탄은 고소자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입니다. 일곱은 완전수인데 사탄은 모방의 천재로 일곱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뿔이 열 개라는 것은 그에게 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보니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있네요. 사탄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탄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해를 입고 고난을 당하지만 멸망하지는 않은 것이죠.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입니다. 해산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용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략을 당해 방해합니다. 그 대리자 역할을 맡았던 자가 영아 학살 명령을 내린 헤롯 대왕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실패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목사님, 여기서 1260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죠?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신약의 교회는 광야, 즉 핍박과 박해, 훈련과 연단, 보호와 보전이 있는 세상에서 1260일, 달리 말하자면 42달, 3년 밭, 즉 종말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하늘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으로 하늘의 군대 장관이고 그의 사자들은 선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종들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또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군대 장관 같은 존재로 다니엘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군요.
맞습니다. 용은 그 꼬리로 별들의 3분의 1을 휩쓸어버릴 만큼 강했지만 미가엘이 이끄는 천사들을 이길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은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미가엘의 승리는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사탄에 대한 징벌을 시행하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심 때문이시죠?
맞습니다. 용이 내어 쫓길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 하늘의 큰 음성은 사탄의 주방, 큰 용이 하늘에 떨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큰 용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의 의미를 이렇습니다. 첫째, 마귀는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인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했지만 구원과 능력과 나라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모든 권세는 사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더 이상 참소할 수 없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사탄은 그럴듯한 권능과 속임수로 자신이 하나님 행세하며 하나님 자녀들을 참소했지만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내쫓길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네요.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가진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지를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 갚음이라 하더라.
첫째 무기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확실한 구원을 받았기에 마귀의 참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무기는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라는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그 말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께 충성한 자들은 마귀를 이길 뿐만 아니라 큰 상도 받게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지금 북조선의 교회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치셨는데도 사탄의 권세가 강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땅으로 내쫓긴 사탄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발악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해를 입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싸움의 결론을 알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궁극적인 승리가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기만 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용, 즉 사탄은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마귀의 박해를 12장 15절에서는 마귀가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44편 7절 8절에서 큰 물은 성도들에게 해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거짓과 동의어로 나타납니다. 즉 큰 물은 윤리 도덕적인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생각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거짓, 비진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뱀이 토한 강물인 거짓 진리로 교회는 심각한 도전을 받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시군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보호하고 양육하십니다. 광야는 이 세상이고 한때와 두때의 반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입니다. 광야 기간에 하나님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또 뱀이 토한 강물을 땅에 삼키게 하심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정결케 하십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의 남은 후손은 신약시대의 교회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가까운 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여자의 남은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거짓으로 옷 입고 있는 것들이 주변에서 입을 열어 강물을 토해내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주전 성도님들, 진리로 잘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주전 성도님들, 심판의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요한은 열린 하늘을 통해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예배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나아가는 천국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해를 옷 입은 여자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낳게 하셨습니다.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 그들을 대적하여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보좌로 올리셨고 교회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양육받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미가엘과 군대가 용에게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세상에 내쫓긴 용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하여 마지막 시대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온전히 승리하십시오.
아멘.
4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요한의 일곱 번째 나팔 완성을 통해 그리스도 나라의 완성을 기뻐하는 천상교회의 찬양을 듣고 열린 하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음을 알려주며 이 땅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런 영광스러운 현재와 미래를 경험하라고 권면하십시오. 하늘에 보인 이적으로 해를 옷 입은 여자와 그 여자가 잉태한 아들이 나타났음을 알려주며 여자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이고 이 아들은 예수님임을 가르치십시오. 붉은 용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존재로 여자와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하지만 아들 예수님이 보좌 앞으로 올라갔고 남은 여자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광야에서 양육받음을 알려주며 붉은 용은 거짓의 아비 사탄이고 그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어 교회가 고난도 당하지만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용은 이미 미가엘 군대에게 대패했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됨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